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23절까지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깊이 배우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의 속에 그대로 간직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역시 사랑이 이끌림 받고 사랑 가운데 살고 사랑을 행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과는 별개의 문제라 하는 그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친분 있고 친하게 지내는 이러한 것과 좀 가까운 그러한 사랑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서 말한 사랑은 어떤 그러한 것과는 다른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결국 이 사랑이라는 문제 속에서 많은 혼란과 또한 헷갈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성경서 말한 사랑은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과 별개의 문제라 그러한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연 그 말이 여러분께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사랑은 그렇죠. 세상의 사랑은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이 없는 사랑은 사실 인정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서 말하는 사랑의 안에는 분명히 사람을 좋아하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는 사랑이 세상의 사랑이죠. 그런데 이 사랑을 그 어떤 사람의 감정으로 일단 생각한다면은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이 동일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각각 다르단 말입니다. 부모님이 있고 형제가 있고 또 친구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연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이 우리에게 그 다가오는 내게 있는 사랑의 대상의 그 다름에 따라서 감정 역시도 달라지게 돼 있는 것이 우리들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부모에 대한 감정과 또 연인에 대한 감정이 동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부모에 대한 감정과 친구에 대한 감정이 동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 사랑을 구분을 합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 또 형제에 대한 사랑, 뭐 친구에 대한 사랑, 연인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뭐, 아가페니, 뭐, 에로스니, 뭐, 플라토닉이니,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그 사랑의 감정은 동일하지가 않다. 그러한 전제하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의 사랑을 그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어떤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또 부모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애인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랑이 절대로 구분되지를 않아요. 모든 사랑을 하나로 집약시켜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사랑, 이건 세상에 보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다르게 구분하지를 않습니다. 역시 하나의 사랑으로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십시다. 사랑에 대한 인간의 감정은 동일하지가 않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겠죠. 근데 성경은 사람의 대상에 따라서 사랑을 이렇쿵 저렇쿵 구분하지를 않는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랑을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사랑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버린다면 결국 앞뒤가 맞지 아니하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서 서로 사랑하라 이러한 말을 형제를 좋아하라 이런 말이나 형제와 친하게 지내라 이런 말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말은 아니라겠습니다. 단지 친하다, 좋아한다 이걸 가지고 사랑으로 이렇게 규정을 내리게 되면은 결국 여러분은 여러 가지 혼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이라는 걸, 성경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그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감정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런 감정이 없을 때에는 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냐.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더란 말입니다. 가령 제가 뭐 권사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 내가 권사님을 좋아하는 감정이 내 속에 참 없다. 이게 느낄 때는 아, 내가 권사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어떤 그 사랑을 부정하게도 의심하는 자꾸 그러한 쪽으로 가더란 얘기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좋아해 보려고 노력을 참 기울이긴 하지만은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그러한 감정을 우리 노력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애를 쓰면 저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을 좀 내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을 내가 애를 써가 노력을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 마음, 내 감정을 내 힘으로 통제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스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결국 무슨 말이 되냐면은 내가 노력하면은 사람 미워하는 감정도 없앨 수가 있다. 이러한 뜻도 된다는 거죠. 이건 가능치가 않는 그러한 얘기거든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사랑을 사람을 좋아하는 그러한 감정으로 연결되어서 생각하다 보면은 여러분은 결국에는 어떤 사랑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의 그 혼란과 오해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사랑이 어떤 것인가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뭐 재반복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보에 적어놨으니까 읽어보면 뭐 참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얘기는 또 그 얘기와 좀 연결되는 얘기인데 19절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자, 그렇게 연결해서 말합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한 이로써 이 말은 앞의 내용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써 그 얘기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자, 그러한 뜻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은 진리에 속한 자들에게서 보여줄 수 있는 증거물이다. 자, 그러한 그 뜻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증거물이 내가 진리에 속했다고 하는 걸 드러내는 그 참 위대한 그 아주 귀한 그 증거물이 그 증거물의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감정에 의해 행동하는 것 그걸 일컬어서 말하겠냐 그 말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진리에 속한 증거물 이렇게는 말하지를 아니한다는 얘기죠. 어쨌든 지금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고 보여주는 아주 그 유일한 증거물, 아주 중요한 것으로 지금 일컫고 있다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에 속했다 이렇게 하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없다면은 결국 진리에 속했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이런 그 또 결론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을 때 단지 어떤 사랑이라는 것, 사랑을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지는데 사실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랑을 행하라는 그 강조하려고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20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뭔가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요한은 지금 뭔가 다른 걸 말하려고 행함과 진실이라고 사랑하는 이 문제를 일깎고 있다는 이러한 짐작을 그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사도 요한이 사랑을 행할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면 19절까지의 내용으로도 충분합니다. 행함과 진실을 사랑해라. 그것으로서 진리에 속한 줄 알 것이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끝나면은 야 우리가 행함과 진실의 행위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요한이 강조하는구나.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그 생각할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20절부터 갑자기 사도 요한이 다른 지금 얘기를 또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 뭐냐면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는 문제를 갑자기 끄집어내고 있고. 그리고 22절에서는 기도 얘기가 또 갑자기 튀어나온다 그 말이죠. 사랑 얘기를 계속하다 왜 또 갑자기 책망하는 문제 또 기도하는 문제 이걸 요한이 지금 말을 하겠냐 그 말이죠. 22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이게 여러분 어떤 내용으로 보여지십니까?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에 받는다. 이러한 식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은 다른 사람이 이 말을 읽을 때에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일 거라 그 말입니다. 분명히 겉으로의 문구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22절은 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은 받는다. 또 이러한 뜻으로도 해석이 되어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죠. 자, 22절 내용이 왜 나오느냐 이걸 또 생각하려면은 20절과 21절 내용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20절, 21절의 내용이 왜 또 언급이 되고 있느냐.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이든 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뜻이라면은 19절과 22절이 바로 연결돼도 무방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그 가운데 책망의 문제가 들어있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20절과 21절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다시 20절부터 보면은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많이 혼동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신학자들 사실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들 또 논쟁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이 나올 때에는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복잡하고 듣는 여러분도 괜히 복잡해진다 그 말입니다. 넘어가고 싶은데 여러분도 사실 또 이런 구절이 있어 무슨지 궁금할 것이고 또 이게 그냥 넘어가 버리기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냥 넘어가고선 또 22절 내용을 또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또 다루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차근차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20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이 말입니다. 나 스스로 나를 책망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게 뭐냐면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엉터리다. 야, 나는 믿음을 제대로 못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지는 거, 이게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는, 그러한 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래서 되겠느냐? 내가 예수를 말하면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이렇게 자기를 이제 책망하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이 말이 또 뒤에 붙어서 나오고 있죠.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는 또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내용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용서해준다. 자, 이러한 뜻으로 쉽게 이해를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그 자기의 죄를 생각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이게 하는데 이게 어떤 위로의 말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본문에서의 말하는 그 정확한 의미는 그 아니에요. 어찌 생각하면 그럴듯한 그런 말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아시니까 기도할 때 나의 모든 걸 아시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지 않겠는가? 뭐 사실 많은 것 같은데 요한은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요한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내 마음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악하다는 우리가 느끼고 또 알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도. 하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것을 또 얼마나 악한 자인가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가 있냐는 것이죠. 사실 그러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사실 내 마음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는 나를 전부를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나를 죄인이다, 나를 악하다 그리 해봐야 그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내가 세상 욕심을 두고 있다 뭐 이 정도의 것으로 나의 죄인입니다. 이렇게 느끼는 게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은 무엇 때문에 자신을 죄인이고 악한 자로 인정을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여러분의 악함을 있는 그대로 100% 전부 다 그것을 끄집어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 그것처럼 너무 얕아요. 사실 내 마음도 나를 전부 다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스스로 나를 죄인이다, 악한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할지라도 내가 나의 전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린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 하나가 그 말입니다. 결국 마음으로만 죄인, 내 생각으로만 죄인, 느낌으로만 죄인이라고 하고 있을 뿐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도 내 마음을 가지고 나의 전부를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내 전부를 아신다. 그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나게 나의 실제 모든 걸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바로 20절의 내용이에요. 자, 그걸 생각하시고 21절과 22절을 연결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그렇게 연결했습니다. 자, 20절에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악함과 우리 죄인됨을 하나님이 우리의 실체 전부를 아신다는 그 얘기를 말씀이 들었죠. 그리고 21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리고 무엇이든 구하면은 그 구하는 걸 받는다. 이런 말을 또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 이 말을요. 내가 책망받을 일을 전혀 하지 않으면 이러한 뜻을 이해하면은 그건 골치 아파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행위 문제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책망받을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무엇인 다 들어준다. 이러한 뜻이 되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말은 아무런 잘못된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는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까지 얘기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차근차근 얘기하고 있는데 잘 따라오셔 이해가 되지 생각 잠깐 놓쳐버리면은 엉뚱한 대로 빠져 헷갈려 버립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따라오십니까 지금? 이게 성경 공부도 아니고 저도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엉뚱한 말하고 또 중간에 잊어먹었네. 자,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을 책망받을 일을 전혀 하지 않으면 이 말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내 악함을 100% 전부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악한 존재였다. 내가 느낀 것보다 더 악한 그러한 존재가 우리다. 그런 얘기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얘기죠. 내가 나를 생각하는 죄인이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죄는 우리가 느끼는 극히 미미할 정도밖에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모든 걸 아신다. 그럼 하나님은 내가 어느 정도 악한 것을 다 아시지 않느냐 말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두고서 책망할 것이 없다. 이런 말을 생각하면 결국 이 말은 죄를 전혀 범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도 아니고 죄를 범해도 마음에 두지 말고 넘어가면 된다. 이런 뜻도 아니고 자기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자기의 신자됨을 의심하지 말라는 그러한 뜻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신자가 자기를 책망할 때 어떤 생각이 드러나오면 이런 내가 과연 신자인가? 자꾸 이런 생각 흘러가는 게 문제예요. 이런 내가 과연 신자인가? 자꾸 이쪽으로 흘러간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마음에 기도한다면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라 그 말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남이 남에게 구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게 기도란 말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 아들과 아버지는 뗄 예와 뗄 수 없는 관계라 그 말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바로 이 관계에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부리거나 방법을 쓴다는 건 전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탁한 걸 받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아들과 아버지 관계에 벗어나 있다. 이런 뜻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대구 시장이라고 합시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 사업상으로 부탁할 게 찾아갑니다. 그때 아들이 뭘 믿고 갑니까? 내 아버지다는 그 관계를 믿고 하거든요. 내가 시장 아들이다. 이 관계를 믿고 나가는 것이지 뇌물 들고 나가는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뇌물을 가지고 찾아간다면 저 시장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란 것입니다. 아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줘가지고 대가를 받아내겠다고 하는 이렇게 대한 빈손으로 못 간다.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말이 뭐냐? 전혀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바른 관계에 있으면 이러한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잘못했을 때에 내가 이런 잘못했는데 혹시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닌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한다면 그건 아들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게 못된 짓 할 수도 있고 나쁜 짓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쁜 짓 해도 아들의 아버지와 관계는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잘못했는데 혹시 아들을 차라리 쫓겨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그러한 생각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신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철저한 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관계 속에 놓여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런 관계로 끌어들이셨다는 얘기예요. 이 깨어지지 않는 관계가 뭐냐면 바로 사랑의 관계다. 그 얘기죠. 사랑의 관계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는 책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책망이 없다. 어떤 죄를 지어도 놔둔다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자리에서 쫓아내는 건 없다. 그 얘기죠.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는 있지만은 쫓겨나는 것, 이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 안 지었습니다. 이런 떳떳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책망이 없고 담대한 그런 마음으로 그런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찾아 나와라 그 말입니다. 그 무엇도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 이걸 아는 것이 바로 나를 담대히 하는 것이죠. 그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아들로서 아버지께 나왔기 때문에 무엇이든 구하는 걸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얻는다 해가지고 내가 뭘 원하든 다 들어준다는 뜻은 아니지요. 아들이 엉뚱한 것을 아버지께 원할 때에 머리통한테 쥐어박히는 것도 아버지 응답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을 원할 때에 들어주지 않는 것도 아버지 응답입니다. 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근데 왜 사랑을 얘기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16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일에서 사랑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게 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독생자 예수님 목숨값이다. 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 사랑을 아는 자가 바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 지금 계속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 속에 당신들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진리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바로 그 사랑을 아는 자, 아버지와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사랑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행하는 것이 유일하게 진리에 속한 어떤 증거물로 이렇게 보여진다. 그런 얘기를 사도가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관계성의 문제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가 사랑을 행하는 것이지 어떤 그 감정이 인격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좋아하는 어떤 그런 성품 이런 게 사랑이 아니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독생자 피로서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조금 더 거기에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 그게 바로 진리에 속했음이 증거되는 증거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는 세상의 재물도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라면 궁핍한 형제를 돕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지 재물로 돕는 것,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궁핍한 자, 내가 궁핍한 자임을 아는 것이라. 제가 그런 말 드렸지 않았습니까? 내가 궁핍하는 걸 아는 것. 도움이 없으면 영원한 사망에 처해야 될 궁핍한 자가 바로 나 자신이었다. 이걸 아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생명을 지키고 유지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바로 나였다. 이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이죠. 이걸 알 때 그러한 사랑이 나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도울 때 너무 중요한 것은 항상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자로 형제 앞에 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궁핍한 자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 재물 궁핍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그런 궁핍한 자, 그러한 대로 보여질 때에 저들에게 줄 것은 내가 예수님밖에 없구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이걸 전하고 가르치는 것, 이걸 나타내는 것이 나의 모든 할 일이구나. 그 마음으로 형제를 만나는 것, 그게 진짜 아버지의 바른 관계에 있는 신자라는 모습이고, 아버지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구하면 들어주는 그런 관계 속에 그 사람이 놓여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진리에 속겠다고 하는 증거물이 되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서는 항상 그러한 사랑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이 말한 사랑이라고 단순히 뭐 좋아하고 잘 지내고 이런 차원에게는 전혀 아니에요. 아주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차원의 사랑을 이 요한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행하는 그러한 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자 이렇게 나를 다독이는 이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던가 그 사랑을 깊이 아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사랑을 행할 수가 없고 행한다 해도 인간의 사랑, 엉뚱한 것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궁핍한 자였음을 알 때, 그리고 모든 자가 궁핍한 자고 그 모두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그러한 처지에 딱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일 때에 그들에게 증거할 건 주님밖에 없구나. 이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노예에 있는 자가 바로 진리에 속한 자라는 것을 요한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이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깨닫고 또한 그 사랑 속에 우리가 깊이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사랑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죽으심에서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시옵시고 참으로 궁핍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고 그 피 흘리신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 되어있음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그 아들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담대한 그러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껏 사랑을 행하고 또한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